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연습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한국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회의 직후 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또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선 미국 정보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충분한 경계태세 하에 미국 등과 연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북한군 고위대표단이 오늘부터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늘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는 한국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의 이 같은 담화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조평통 측은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평통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면서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이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외 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한국의 국방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후에 다시 입장을 내고 북한이 우리 민족 최대 경사인 광복절을 다음 날 우리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서 북측이 우리를 비난한 것은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기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늘의 조평통 담화가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사태의 무력 진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위대를 직접 만나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시위대와 마주 앉는다면 1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하겠다면서 시 주석이 그동안 일해왔던 방식은 아니겠지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시 주석에게 곧 이야기할 것이라며 통화를 예고하고 홍콩 문제를 시 주석이 원한다면 매우 인도적 방향으로 풀어낼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역 전쟁이 오래갈수록 미국이 더욱 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고 매우 짧게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아주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측은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이번 발사 장소는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운 강원도 통천이었습니다. 미국은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비난하며 한국과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격 지점에 주목하며 한국을 겨냥해 강도를 높인 무력 시위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8시 1분과 16분쯤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통천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발사체의 정점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했습니다. 합참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고려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특정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사한 무기체계와 유사하냐는 질문에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점 고도와 비행거리만을 고려하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각각 30km와 20km, 비행거리는 250km와 220km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며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에는 여섯 번째, 올해 들어서는 여덟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인 16일 오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으며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배경과 관련해 미한 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미한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VOA에 북한이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내려와 발사체를 발사한 데 주목했습니다.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내용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실험 훈련도. 물론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군사 분계선에서 가깝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배경은 어디서든 사격할 수 있다는 것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장소인 통천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9.19 군사 합의에서 약속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또 통천군 일부는 지난 2011년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 센터장은 미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는 직접 협상에 나서려는 가운데 한국에는 미국과의 훈련 중단, 통큰 대북 경제 지원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압박하려 한다는 겁니다.
연합군 사훈련 하지 마라. 한국군 전력 증강하지 마라. 그리고 유엔 제재 깨고 북한하고 경제 협력해라. 이건 뭐냐면은 지금 한반도의 주인공은 북한이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자기 말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신 센터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맹비난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반발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렬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군사연습하고 첨단 무기 도입 문제, 이제 중기 국방계획에서도 최신 무기들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화가 시작한 이후에 우리 국방비가 오히려 이제 지난 정부보다도 더
앞서 한국 국방부는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 수준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과 지상화력전을 지원하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 등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5년간 미화 2,34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투입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는 당분간 결국은 이제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대화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한국과 대화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보는 것 같다고 조 의원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 재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라며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비난하며 한국과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대화 상실은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올 거라 망상한다며 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기웃거리지만 그런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건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이룰 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조평통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지휘소 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게 북한을 괴멸시키자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 버젓이 남북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의심스러울 뿐이란 겁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연합지휘소 연습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16일 기자 설명입니다.
그러한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남 비난이 현재 북한 입장에선 남북 대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지금 신년사라든지 이런 데서 남쪽에 대해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남쪽하고 상대해봐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북관계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뭐 이루어질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 남북관계 해봐야 지금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남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이 남북 대화와 평화를 누차 언급하는 게 북한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모든 관심이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춰져야 하는데 한국이 남북 대화와 평화를 언급하면 할수록 한반도가 안정됐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현 상태로만으로도 크게 만족을 표시하는 상태인데 북한한테 자꾸 이렇게 대화하자 하면은 한반도가 안정된 거란 거 보여주니까 그럼 미국은 더욱더 이제 북한과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를 북한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그 대화를 거부하는 거고.
고 박사는 아울러 북한의 비난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아 대가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력히 비난한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도 북한의 여지를 제공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한국과의 대화에 대한 거부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약 3주 사이에 6번째 미사일 발사와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분노는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이 점점 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지난달 말 이후 6번째이자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한 날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들을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의 단거리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에도 좋다는 청신호를 보냈다고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이 대화 상대인 한국을 무시하도록 조장했다는 전문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말 이후 무기 시험에서 두 개의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의 외교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무기 능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군사훈련과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결정에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시험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진전된 무기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당국자들과 더 이상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훈련을 미국이 양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시한 것이 북한의 시험 발사 활동을 강화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이 한국의 대화 촉구를 무시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 이후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간헐적으로 협상에 관여하는 동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13일 발간한 미북관계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물질 생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It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방향을 튼 점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제재로 북한을 징벌했던 접근법에서 현재는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를 덜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우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장의 확산이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 사이버 활동과 재래식 군사 역량, 인권 유린, 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트윗으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전격 회동과 관련해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뉴햄프셔 지역 라디오 방송인 WGIR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의 유용성 등에 관해 언급하던 중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 향하기에 앞서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격 회동을 제안했고 북한이 이에 화답하면서 극적인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으로 날아갈 때 북한 바로 옆 국경 근처인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연락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당신이 잠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자는 트윗을 올렸고 그가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인지 아니면 미북 당국자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전화 통화에 대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는 엄청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만나 수주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양측의 비핵화 실무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중 러 삼각연대의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한일 동맹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기회로 삼아 70년 동안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지해온 미한일 삼각공조체제 붕괴를 목표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러중 합동훈련을 통해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에 의도적으로 비행함으로써 양국 소통 부재를 악용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영내 미국의 외교 관계를 더욱 좌절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건설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정권 내부 분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악용해 훈련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안보정책 실무진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팔 특별연구원은 또 최근 북중러 유대 강화는 만일에 있을 미북 협상 타결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사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중러 유대 강화는 동맹체제 분열을 노린 기회주의적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공조를 통해 한일 관계 악화와 양국으로부터 미국의 신뢰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최근 북중러 연대 강화가 미북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한일 3국 공조체제의 분열은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 아닌 지역적 요소로 간주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북 공조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크 램버트 대북 특별부대표의 네팔 방문 여부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팔 현지 언론은 램버트 부대표가 지난달 네팔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현지 언론들은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지난달 네팔을 방문해 네팔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밝힐 것이 없다면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램버트 부대표가 지난 6월 네팔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의원들을 만났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현지 매체인 네팔24시는 램버트 부대표가 카트만두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당국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네팔을 사이버 범죄와 금밀수, 돈세탁 등의 중개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인 카바르 허브는 램버트 부대표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북한이 불법 활동을 위해 네팔을 이용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를 갖고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돼도 노동 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일을 계속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6명의 북한 해커가 카트만두의 한 주택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계은행 등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네팔은 아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활동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가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다렌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 신 SMS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이번 조치는 주류와 담배 등 사치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겁니다. 싱가포르 현지 채널뉴스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신 SMS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인 다리엔을 통해 북한에 와인과 증류주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북한에 납품했고 한 번에 최고 14만 달러어치를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엔 모 회사인 썬문스타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썬문스타와 신 SMS가 가짜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불법적인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SMS의 경우 다렌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자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신 SMS의 주류 북한 납품과 관련해 다음 달 추가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7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대북 자금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스위프트가 로비를 벌인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서 금융통신망과 관련한 제재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프트는 대북 제재 법안에만 수십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들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로비를 위해 투자한 대미 로비 자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65만 5천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로 2017년과 2018년 두 해는 72만 달러를 들여 대북 제재 법안 관련 로비에만 집중했습니다. 미 의회 대북 제재 법안이 처음 발의된 6년 전부터 가장 먼저 나서 북한 관련 제재 법안이 추진될 때마다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나선 겁니다. 스위프트는 주로 워싱턴의 대형 로비 업체 리치 푸이아 앤더슨을 고용했는데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의 전직 선임 정책 고문 등 상하원 은행위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로비스트 5명이 수년간 참여했습니다. 스위프트가 가장 최근까지 로비에 나선 대북 제재 법안은 오토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브링크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은행위에 계류 중으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다른 대북 제재 법안들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던 스위프트는 2017년 중순 미 의회에서 브링크액트가 처음 발의되자마자 이 법안을 로비 항목에 추가해 회기가 종료된 2018년 말까지 로비를 지속했습니다. 당시 회기 동안 브링크액트는 상원은행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지난 회기 자동 폐기됐으며 스위프트의 로비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새 회기인 지난 3월 재상정됐지만 스위프트의 로비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회기에 재상정된 법안에서는 핵심으로 꼽혔던 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중순 상원에 처음 발의됐을 당시 포함됐던 조항인데 재상정 법안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 스위프트의 로비 활동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VOA는 법안을 상정한 크리스 베놀런과 페투미 상원의원, 상원은행위원회, 스위프트가 고용한 로비 업체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15일 현재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스위프트 측은 브링크 액티브 로비와 관련한 VOA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현재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있는 북한은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액트 첫 상정 당시 이 조항이 주목됐던 이유는 스위프트의 대북 자금 거래 연루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처음으로 미국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북한 금융기관 또는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을 위한 국제 금융통신망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돕는 자에 대해 미국의 달러 접근 차단과 같은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수백여 개 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가입해 이 통신망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8개에서 11자리의 고유 코드가 부여돼 있는데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이 스위프트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고 최근 일부 언론에 공개된 유엔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란의 사례처럼 스위프트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금융통신망에 대한 언급이 브링크 액트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이어 2017년 제정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에서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해 국제 금융통신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스위프트가 거액을 들여 로비에 나선 법안들입니다. 다만 카사에 포함된 조항은 국제 금융통신망을 통해 대북 자금 거래를 도운 개인과 해외 정부를 파악하고 북한의 이런 통신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 정부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를 원하지만 중국이 보복한다면 최후 형태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의 이스라엘 입국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내년에 선거 보안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조지아주 정부에 내년부터 새로운 투표기를 사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조지아주가 쓰고 있는 투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만약 그들이 보복한다면 우리는 최후 형태의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뉴햄프셔주 유세장으로 떠나기 전에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중국에 대한 보복을 거론한 겁니까?
네, 앞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만일 보복한다면 우리는 최후 형태의 보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개인적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15일 시진핑 주석이 결심만 한다면 현재의 홍콩 사태를 빠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역 문제에 앞서 홍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는 게 어떻겠냐는 요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홍콩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 내정 문제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홍콩 문제를 거론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을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로 현재 미국은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반면에 중국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수천 개 기업이 중국에서 문을 닫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이 손해고 무역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양국 정상이 휴전을 전격 선언하고 협상을 하기로 한 이래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았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90일간 무역 전쟁을 중단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양측의 고위 협상단이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국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네, 양국 정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은요, 양측이 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등의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양국은 지난해 5월 거의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갔지만 막판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 마지막 순간에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비난해왔고요. 중국은 협상은 서명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맞서며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양국 무역협상단이 얼마 전에 통화를 했다고요?
네, 지난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부대표부 대표하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와 중샨 상무부 부장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통화 이후에 당초 9월 1일로 예정했던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아예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 재무부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미국 정부가 관세를 연기하거나 면제한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국 협상팀은 지난 13일 통화 이어서 2주 뒤에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고요. 9월에는 워싱턴에서 대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하원의원의 입국을 금지했네요.
네, 이스라엘을 비판하던 미국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의 이스라엘 입국이 결국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함께 입국이 금지됐던 라시다 탈리브 의원의 입국은 허용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왜 이들 의원의 입국을 금지하려고 한 겁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이들 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거부 운동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인 오마르 의원과 탈리브 의원은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오마르 의원은 지난 2월 미국 내 대표적인 유대인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반유대주의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탈리브 의원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했군요.
네, 이스라엘 내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리브의 의원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리브 의원은 이스라엘 내무부에 보낸 서한에요. 이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90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입국 허용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면서 방문 기간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두 의원 모두 초선 의원들이죠?
네, 둘 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고요. 탈리브 의원은 디트로이트의 팔레스타인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의원은 다음 주 일단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전에도 미국 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요, 지난 2017년 이스라엘에 대해 경제, 문화, 학문 영역 등에서 보이콧 운동을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외국인 14명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원의 입국이 금지된 것은 처음인데요. 아르예 데리 이스라엘 내무장관이 성명에서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으로서 미국을 존중하지만 이스라엘을 해칠 의도가 있는 사람을 입국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의원의 이스라엘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이스라엘이 오마르 의원과 탈리브 의원의 방문을 허용한다면 그건 엄청난 취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이스라엘과 모든 유대인을 증오한다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의원의 이스라엘 입국을 반대한 것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기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이 왜 이들을 받아들이려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에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치에 미국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슬픈 번복이고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이 결정을 번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또 오마르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슬람 혐오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내년에 치를 선거의 보안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5일 연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미 조지아주 소재 연방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요, 이 조지아주가 현재 쓰고 있는 투표기를 2020년부터 일절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조지아주가 현재 쓰는 투표기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이 소송 대상이 된 투표기는요, 화면에 기표하는 이 전자식 투표기인데요. 조지아주가 지난 2002년부터 사용하는 투표기인데, 이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이 기계가 보안에 취한 하고 투표 결과를 재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투표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예, 한마디로 이 해킹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이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
그런데 전자식 투표기는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기 해킹 문제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당시 각 정당과 지역정부 선거관리 전산망에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관련 정보를 훔치고 선거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내년 대선에서도 러시아가 선거 전산망을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지아주 판결에서 토텐버그 판사는 주정부가 쓰는 투표기의 보안성에 대한 원고 측의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재검표 여부도 문제 삼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표 결과에 이의가 나오면 재검표를 해야 하는데 조지아주가 쓰는 기계는 재검표 결과를 입증할 이 백업, 그러니까 예비 자료가 없답니다. 전자식 투표기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종이 투표지에도 기록을 남겨둘 수 있는데요. 조지아주 투표기에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재검표를 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번 판결로 조지아주가 올해부터 종이투표지를 써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토텐버그 판사는요, 기존 전자식 투표기를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새 투표기를 하나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새로운 투표기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전자식 투표기 종이에도 기표 기록이 남는 새 투표기인데 이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3월 24일 전까지 새 기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텐버그 판사는 만약 이때까지 새 기계를 쓸 수 없으면 그때는 종이투표지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 원고 측은 당장 올해부터 종이투표지를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소송을 낸 측과 주 정부의 각각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종이가 없는 투표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네, 뉴욕 대학 추산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약 12%, 그러니까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20%였으니까요. 그나마 개선된 겁니다. 이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을 위해서 종이 기록이 없는 완전 전자식보다는 종이 투표지를 기반으로 하는 투표기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는 29도, 남포 최저 23, 최고 29, 신의주 최저 22, 최고 29, 강계 최저 20, 최고 28, 해주 최저 22, 최고 28, 개성 최저 23도, 최고 29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20도, 최고 31도, 장진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3, 최고 21, 해산 오전 오후 모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 최고 26, 선봉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최저 20, 최고 27,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바다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 먼바다는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연습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한국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회의 직후 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또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선 미국 정보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충분한 경계태세 하에 미국과 연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북한군 고위 대표단이 오늘부터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측 대표단은 오늘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을 상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의 이 같은 담화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조평통 측은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평통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면서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이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외 비행이나 하는 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후에 다시 입장을 내고 우리 민족 최대 경사인 광복절 다음날 북한 측이 우리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서 북측이 우리를 비난한 것은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늘 조평통 담화가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사태의 무력 진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위대를 직접 만나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시위대와 마주앉는다면 1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장담할 수 있다며 시 주석이 그동안 일해왔던 방식은 아니겠지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시 주석에게 곧 이야기할 것이라며 통화를 예고하고 홍콩 문제를 인도적 방향으로 풀어낼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역전쟁이 오래갈수록 미국은 더욱 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짧게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아주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들은 합의를 매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